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김태남의 궁극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극통에서는 개인들의 돈 문제 그리고 재무적인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애청자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재무적으로 자유로워질 때까지 이 방송은 계속됩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요새 유가가 약세죠. 원자재 수출국 투자 조심하시라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6년 초부터 반등을 보였죠. 국제유가가. 그런데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하락이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 변동이 신흥국, 특히 브라질, 러시아, 호주와 같은 원자재 수출국가의 경제와 통화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초 이후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서 신흥국 금융시장이 통화가치 반등과 함께 2015년의 위기를 벗어나서 안정을 찾았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향후 국제유가 전망이요. 신흥국 투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유가의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 가능성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애청자분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요. 고점 대비 약 70% 이상 급락한 후에 반등세를 보여왔던 국제유가가요. 3월 중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되면서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전문가 예상치보다 3배나 많은 950만 배럴이나 증가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내 총 원유 재고량이 약 5.2억 배럴에 이르러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제 석유 수급은 OPEC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OPEC의 석유 생산이 더 중요한데요. 올해 1월부터 석유 수출 기구는 본격적인 감산에 돌입했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광고들은 오히려 기나긴 구조조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석유 생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서 국제 유가의 하락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이번에 국제 유가 급락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원유 재고와 국제 유가 움직임은 역방향을 보이는 경향이 강한데요. 올해 1월 이후에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50 선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OPEC의 원유 공급이 급증할 경우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OPEC 국가들이 국가들의 감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전기차 보급 그리고 자동차 연비 개선으로 글로벌 휘발유 소비가 시간이 갈수록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국제유가는 조만간 본격적인 약세 국면으로 재지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유가 하락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만약 올해 국제유가가 본격적인 약세 국면에 접어든다고 한다면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방위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에 이어서 다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통화가치 약화 그리고 해외자본 이탈과 같은 신흥국 리스크 악화가 우려가 됩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약세 국면 전환은 신흥국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하반기에서 2015년 말까지 국제유가 약세로 브라질 헤알화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브라질 증시와 채권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국제유가의 추세적 하락이 다시 시작된다면 최근 1년간 회복세를 보이던 신흥국 자산시장은 통화가치 하락과 함께 다시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제유가 하락은 올해 들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제유가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약세로 돌아선다면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선진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세 번째는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우리나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다시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최근 국내 총 수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석유화학 수출이 다시 악화되면서 전체 수출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국제 유가 하락은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수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자, 원자재 수출국과 투자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국제 유가가 기존 예상과 달리 본격적인 약세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요, 신흥국, 특히 브라질, 러시아와 같은 원자재 수출국가의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본다면 최근 증권사를 통해 대규모로 판매되고 있는 브라질 채권 펀드의 경우 평가 손익에 상관없이 만기까지 장기 보유할 계획이 아니라면 투자 시점을 늦출 것을 좀 권하고 싶고요. 국제유가 약세는 해외화 약세, 그리고 해외 자본 이탈과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환차손과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원자재 수출국 투자 이제 좀 조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한번 빠른 속도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챙겨가셔서 경제적 안정과 재무적 자유 이뤄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PPL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투자 상품을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투자 상품이라는 건데요.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글로벌 헤지펀드사가 자산 운용을 함에 있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험 중수익을 추구하게 되고요.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은 1년입니다. 뭐 국내에 있는 펀드나 그리고 변액상품의 경우에는 5년 아니면 10년, 20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1년의 운영의 수익을 확보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금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내 증권사나 은행의 원금 보장형 예레 상품보다 10배에서 100배쯤 뛰어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원금 보장형 예레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만기 시에 원금만 가져가고 있거든요. 수익은 고사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국내에서 선진국 투자 상품을 해외에 직구하게 되면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가입하셔서 게시판 중에 하나인 글로벌 금융상품 게시판을 활용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고요. 현재까지 제가 찾은 금융상품 중에서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위험 중수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더욱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삶의 질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